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누구나 신앙을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영적인 사모함과 기대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조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고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착하고 그러면 그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더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는 그 마음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예수님 만날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격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응답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저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지. 저러니까 신앙을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은혜를 이제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멸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이 어떤 너무 작은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올 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또 내가 교회 직책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지만 그냥 마음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오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 오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나왔다가도 물론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또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알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찾고자 할 때 첫째 아들을 보고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구나. 아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우리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만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의 상태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한 주간 또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여러 날 동안 다른 데 가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을 오늘 이 본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다 몰려오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냥 소문만 듣고 심심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호기심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밖에서 집회를 할 만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큰 집회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이곳 가버나움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씀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계속 조용히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날 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면 분명히 베드로의 집에 오실 거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리고 살피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집에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문 앞에도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장소가 집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도 어렵습니다. 뭐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도 정말 큰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 많은 사람을 모으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넓은 빈들에 계시거나 바닷가에 계셨을 겁니다. 그냥 거기 계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올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장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냥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도 몇 명이나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불편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여기 좁은 집 안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집 앞에 와도 발 디딜 틈도 없고 왔다가도 호기심에 구경삼아 왔다가 뭐 여기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건가? 사람들이 아마 짜증내고 화내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굳이 내가 여기 발 디딜 틈도 없고 들어갈 틈도 없는데 여기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될까? 사람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일부러 오늘 가버나움에서 불편한 거리, 걸림이 될 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기 쉽도록 교회가 모든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좋은 것을 다 갖춰놓으면 사람들은 물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할 때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좁기도 하고 불편하고 주차도 어렵고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더 세상적으로 보면 더 편하고 더 좋고 누릴 것이 많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좋은 교회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할 때 이 불편한 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한 그 집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빨리 그냥 예수님께 기도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냥 빨리 사람들을 많은 사람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문 앞에 나오셔서 아픈 사람들 데리고 오는 대로 그냥 문 앞에서 기도해 주고 돌려보내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 나오시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나는 나의 문제 해결함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시급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문제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한 불을 끄는 그것보다 지금 나에게 아주 시급한 이 문제 해결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거,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면 무슨 요술방망이, 무슨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뚝딱하고 그냥 우리를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악한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계속 악한 말, 나쁜 말도 들으면 그것을 배워서 나도 악한 길로 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말,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내가 계속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네 믿음이 더 성장하고 강하여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점 더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우리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기 원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내용을 보면 비록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막 만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지 내 문제 해결함 받는 그 차원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돌아갑니다. 끝입니다. 근데 또 다른 내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함 받는 그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를 인생을 향한 구원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자기 문제 해결보다 그 전에 오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오늘 성경이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입니다. 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아주 심한 상태로 누워서 거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못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이 중풍병자를 오늘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는 예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우리가 생각하는 큰 어떤 침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들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그 침상체로 들고 나온 겁니다. 이 네 사람이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중풍병자에게는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네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딴 사람이 없는데 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네 명의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오셨다고 했을 때 반응한 것은 바로 자기의 이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상체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은 너무 많고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갈 방법이 없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 상태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데리고 그냥 무조건 몇 시간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네 사람은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 친구를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너무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보입니다. 이 당시 이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벽지 같은 것과 이제 흙을 서로 섞어서 만든 그런 지붕입니다. 그리고 그 집 뒤편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이 있어도 사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화내고 아니 왜 이렇게 사모하고 믿음으로 왔는데 왜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 없는데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은 정말 경우에 어긋나는 예의가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베드로의 집이든 아니든 지붕을 뜯고 오늘 내용처럼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릴 때 집 주인 뭐 베드로든 아니든 아마 집 주인이나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냥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붕을 뜯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것이 물론 좋은 것이죠. 평소에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과 상식은 충돌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도전적이고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상채로 달아내릴 때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화내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하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조건 지붕을 뜯는 이 행동처럼 막무가내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기를 해야 될 상황, 예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낮추고 나를 깨뜨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내가 깨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생각,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성령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될지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지붕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인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오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붕을 뜯어가지고 갑자기 침상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먼저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 대해서 5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집에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 또 중풍병자에게 있는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5절 말씀에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얘야, 아니면 또 자기 자녀들에게 친근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먼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가 정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살아온 나의 인생에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도 불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나의 이 육신의 몸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실패감, 패배감, 고통 속에서 사단의 정죄와 고소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책하고 실패와 정죄감에 시달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자기의 괴로움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그 문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의 고통, 죄로 인한 고통, 예수님은 그것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죄, 내가 한 실수, 허물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그 생각에 잡히고 또다시 정죄와 고소에 시달리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회개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진짜 회개가 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야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를 지금까지 괴롭게 했던 그 죄의 문제, 너의 마음을 너무나 짓누르고 있는 그 어두움의 문제, 더 이상 그 죄가 너를 짓누를 수 없다. 그 죄가 너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문제, 그냥 사탄과 같은 그것만 해결만 받고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자유와 평안을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먼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고 남들이 볼 때는 육신의 질병이 문제지만 이 사람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근심과 고통, 죄로 인한 정죄, 내가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았나 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린 이후에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사단의 정죄와 고소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며 자기 스스로 죄사함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먼저 이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질병만 낫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안에 정죄와 고소와 시달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이 사람이 중풍병만 낫고 그냥 돌아갔으면 아마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병에 걸릴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죄가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깨달아집니다. 그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진리가 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이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심각한 죄였구나.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그냥 그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이 정도 죄인이구나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안에는 어둠과 그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이 무엇인지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작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받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은 죄이고 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 대적자들의 생각을 오늘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는데 그 사이에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서기관들이 와서 서기관 한 명이 그냥 우연히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가 어떤 자인가 알아보려고 판단하기 위해서 거기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불경한 사람, 예수님이 악하게 보이는 겁니다. 분이 났습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도 마음에 이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그리고 9절 말씀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는 그냥 아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그냥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그렇게 마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 편에서는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말로서 그냥 죄사함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이 더 쉽지 않냐? 10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곳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그 은혜가 있는 그 장소에 있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곳에 반대로 사단의 역사, 반대하는 역사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을 또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그냥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경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이것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도 이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따라가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 굳은 마음,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은혜도 받고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실 때 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이 예수님 말씀의 권세 앞에 내가 먼저 굴복이 되면 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질병과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강한 이 육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우리가 육신의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도우셔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다나 내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는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회개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들여서 나갈 때 주님의 응답을 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